레위기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 닿았던 곳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남은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자, 오늘부터 우리가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레위기 15장은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이 어떤 패턴으로 기록되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11장에서는 무엇을 먹어도 되는가 먹어선 안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이후에 12장부터 16장까지가 정결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지껏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보았는데 순서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맨 처음에 12장에서는 출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 출산을 하고 그 당사자 산모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출산 때문에 부정하게 됐으니까 정결과 관련된 규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납병이 나오고요. 여러 종류의 납병이 나오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납병 걸렸던 사람이 고침받으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 위에는 집에 붙어있는 납병이 나오고요. 그 집이 집을 수리했을 때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지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본문을 읽으면 아직 다 나오진 않았지만 유출병이 있고 이 병을 고친 사람은 어떻게 또 정결하게 되는가 정결 규례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문제가 있고 또 질병이 있고 또 죄악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 이후에 그것을 정결하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보는 15장은 지금은 이제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만 12절까지 보았고요. 그 뒤에 보면 무엇이 되었건 몸 밖으로 무언가가 나오면 그걸 다 유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사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여인이 이제 생리를 할 때 몸 밖으로 피가 나올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이와 관련해서 유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쭉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규정을 오늘날 지키지 않습니다. 또 이래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또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가 또 이런 내용들이 일정 부분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먼저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이 본문은 그냥 읽으면 이런 구질구질한 잡단 내용들을 막 기록했나 싶지만 사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그러니까 지금 유출병과 관련해서 정결해야 되는 대상은 제사장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러니까 몸에서 무언가 밖으로 나오면 부정합니다. 부정하다. 이걸 죄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하다, 정결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이렇게 규정하신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판단하는 기준이 나옵니다.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꼭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아니면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다 부정하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흘러나오고 있으면 몸 밖으로 뭔가가 나오면 부정하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코를 많이 흘려서 찔찔이었거든요. 부정한 겁니다. 소변을 흘리거나 대변을 흘려도 부정한 겁니다. 여튼 몸 밖으로 뭔가가 나오면 부정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간접적인 접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간접적인 접촉. 이게 뭐냐면 유출병 걸린 사람이 뭔가 직접 행동한 게 아니라 제3자가 유출병 걸린 사람과 관련해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병자가 행동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시면 4절에 보세요. 유출병 있는 자,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다. 유출병 있는 사람이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에 누우면 그 침대도 부정한 거예요. 또 그가 앉았던 자리, 이것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앉았습니다. 그 앉은 자리도 부정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출병 걸린 사람이랑 직접 접촉한 게 아니에요. 유출병 있는 사람이 침대에 누웠는데 그럼 그 침대도 부정해졌죠.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이 그 침대에 누운 거예요. 그러면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니지만 침대에 누운 사람은 다 부정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5절 끝에 보시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물로 다 씻는 거예요. 옷도 빨고 몸도 다 씻고 그 다음에 저녁까지는 계속 부정합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6절부터 10절까지 쭉 한 거예요. 6절에 보시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그 의자도 부정해요. 거기에 제3자가 앉으면 제3자도 마찬가지로 부정하다. 그러면 똑같이 옷을 빨고 물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7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 이거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만진 게 아니고 제3자가 유출병 있는 사람을 만진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부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정결해지려면 옷을 빨고 몸을 이제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8절에 보면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이 규정을 보면 어떤 사람이 유출병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3자에게 닿았단 말이에요. 그럼 제3자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을까요? 아니면 대놓고서 이렇게 침을 뱉었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출병 있는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퇴 하고 침을 땅바닥에 뱉었어요. 땅바닥에 뱉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뱉은 침에 옆에 있는 사람이 묻은 거죠. 아니면 그 뱉은 침을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밟고 지나갔어요. 그러면 그걸 밟고 지나간 사람, 그 침에 묻은 사람도 불결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안장에도 마찬가지여서 유출병 있는 사람이 안장에 앉았다. 나귀에 안장을 놓고 앉았건 말에다가 안장을 놓고 앉았건 안장을 두고 앉았다 그러면 안장도 역시 부정하다. 근데 제3자가 안장을 또 사용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 보시면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요. 지금까지 10절까지 나왔던 내용은 유출병 환자가 직접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제3자가 유출병 환자와 간접적으로 접촉한 겁니다. 11절부터 보면 유출병 환자가 직접 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11절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않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러니까 병자가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 만진 것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똑같아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릇을 만졌어요. 그럼 그 그릇도 부정해집니다. 근데 그 그릇이 질그릇이면 깨뜨려버리고 남은 그릇이면 물로 씻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을 번잡하지만 한번 쭉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냥 천천히 읽기만 해도 다 아는 내용인데 여지껏 나왔던 내용은 본문 내용 자체는 이해하는 게 어렵지도 않고요.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그대로 지키거나 이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이 내용 자체가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 안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봐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하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부정함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왜 부정한 것이 중요하냐면 부정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정하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유월절이 됐을 때 식구들이 앉아서 밥을 먹거든요. 그때 같이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시에 이것을 생각해보면 참 묘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한 것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은 아니에요. 유출병이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악과 부정함을 견져 놓고 보면 수준과 정도에 있어서 죄는 아주 심각한 거죠. 나쁜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거. 부정함은 그런 정도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부정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종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뭐 그리 대단히 큰 죄를 졌다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아, 그 말이 어떤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큰 죄가 되었던 작은 죄가 되었던 아니면 나는 양심상 깨끗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부정한 사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나갈 수 있느냐,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 나는 죄가 없어. 큰 죄는 안 저질렀어. 아니요. 부정해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부정해도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야, 이렇게 막 다 얽어매고 이렇게 다 규정해놨으니 이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다 심판받는다.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지금 기록 나오고 있는 유출병이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똑같은 내용 같은데 이 번잡한 내용 뭘 때문에 읽을까 싶지만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당사자인가 제3자에 대한 내용인가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출산을 했어요. 그럼 누가 부정해지나요? 출산을 한 당사자가 부정해져요. 그럼 그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정결하게 되는가? 그게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나병이 걸렸습니다. 누가 부정한 거죠? 나병 걸린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병을 고치면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는가?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집에 문둥병이 생겼습니다. 집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럼 그 집이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수리해야 되는가?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유출병이 있는 당사자가 있죠. 당사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사자만 부정한 게 아니라 누구도 부정하다고요? 제3자도 부정한 거예요. 옆에 접촉한 제3자. 제3자는 유출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유출병이 없어도 부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유출병 규정이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아픔과 다른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난 유출병이 없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아니, 너는 유출병이 없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유출병이 있잖아. 너는 죄가 없지만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죄가 있잖아. 너는 악하지 않지만 세상이 악하잖아. 그리고 너는 그 가운데서 살고 있고 그 가운데서 그것들로 인해서 불결하게 오염된 부정한 존재야. 지금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픔과 다른 중요한 특징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깨끗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네 옆에 있는 존재가 문제가 있잖아.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악하잖아. 너는 불결한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 너도 그래서 마찬가지야.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나는 나병이 없는데요. 나는 유출병이 없는데요.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사실은 죄가 다 있지만 그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결국에는 불결함이 묻습니다. 불결한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양상인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부정함이 나에게 관련이 있고 영향을 끼칩니다. 나의 부정함이 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뭔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야, 유출병만 조심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출병 조심하면 되겠다. 유출병 있는 사람 옆에 안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유출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가 있나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부정함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부정함이 막 분출되고 있는 세상, 부정함을 흘리고 다니는 세상이어서 요리조리 피해 다녀도 우리 어렸을 때들 하는 표현대로 막 비사이로 막가 막 이래도 그래도 비를 맞아요. 유출병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정함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지금은 유출병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대해서는 나병 걸린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규정이 없어요. 유출병에 대해서 접촉한 사람도 이런데 나병 걸린 사람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부정하겠죠. 당연히. 죄인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죄인과 접촉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부정해지겠죠. 그러니까 내 옆에 유출병 걸린 사람도 있고 나병 걸린 사람도 있고 설령 그런 사람들이 없어도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내가 접촉하고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부정함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주 독특한 점이 한 가지 또 있는데 한 두어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나는 유출병이 없는데 접촉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정결규례가 주어집니다. 옷을 빨고 몸도 씻고 저녁까지 부정하면 됩니다. 저녁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질 때까지예요. 그럼 해가 진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절기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해진 다음에는 공식적인 제사가 없어요. 실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도 정결규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서 불결해졌는지 침상을 만졌는지 뭘 만졌는지 상관없이 정결규례는 똑같아요.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저녁까지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적인 거죠. 임시적인 거. 불결해지면 정결함을 행동하고 불결해지면 또 정결함을 하고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해지는 규정을 주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들 앞에서 설명한 이유는 지금부터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읽으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 내가 유대인 랍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랍비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종교인입니다. 대부분 유대인 랍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서 하나님이 7가지, 8가지 규정을 주셨으니까 요건 피해야 돼. 여기 보면 침상, 뭐 자리, 안장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유대인 랍비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딘가에 안장이 보여. 앉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확인합니다. 혹시 이 안장에 누구 앉았었냐? 주변에 수소문에서 물어봐요. 혹시 앉았던 사람 중에 문제 있었던 사람 없느냐? 확인하고 앉는 거예요. 확인하고. 확인해서 별 문제가 없으면 그 자리를 닦고 앉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게 유대인들과 랍비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법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막 안장에 앉으면 문제가 된 규정에 안장, 침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침대가 보여요. 그 자리에 걸터앉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가 여기 누웠어? 이거 확인하고 유출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멍청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망각한 거죠.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침상이 있는데 침대가 있는데 유출병 걸렸던 사람이 누운 침대는 그게 더러워졌죠. 거기에 누우면 나도 더러워지는 거죠.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침대에 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옆집 아줌마가 우리 집에 와서 내 침대에 눕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희 집은 침대가 없어요. 침대가 없지만 애들 엄마랑 저랑 이렇게 깔고 자는 매트리스에 제 3자가 와서 누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만 눕냐면 저희 집에서 살고 있는 첫째 놈만 거기 와서 들어누워서 자다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지 아무도 그 침대에 눕지 않아요. 그럼 이 규정이 왜 주어졌는 거냐면 이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누가 유출병이 있는 거냐면 내 남편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유출병이 있어요. 그 남편과 아내와 딸이 집안에서 침대에 누웠단 말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누워야 돼요, 거기에. 내가 불교해지면 안 되니까. 안 누워야 돼요. 내가 앉는 의자가 있어요. 이 앉는 의자에 누가 앉을까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앉아요. 시장바닥 다니든 길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규정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너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유출병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건드리지 말고 너는 그거 만지면 너도 불결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은 그것까지도 다 치워버려서 아, 가족이 유출병이 있어? 그럼 치워.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현실적인 상황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기 다 애 낳아서 키우신 분들이니까. 아들이 유출병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 아들이 누웠던 침상을 만지겠습니까? 안 만지겠습니까? 만집니다. 내가 가서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이 유출병이 있으니까, 딸이 유출병이 있으니까 야, 너는 불결해. 네가 앉았던 자리, 나는 그 자리 안 앉을 거야. 네가 누웠던 침상, 나는 그 자리 안 누울 거야. 네가 만지는 그릇, 나는 그거 안 씻어. 그러니까 네 밥은 네가 알아서 해먹고 네가 누워 자는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너랑 나랑 이제부터 빠이빠이다. 그렇게 하나요? 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엄마들은 어떻게 하느냐 또 몇몇 안 되지만 일부의 참 자상한 아빠들까지 포함해서 아빠들은 대체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엄마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식이 유출병 걸렸잖아요. 나도 불결해질게. 나도 불결해질게. 그리고 가서 밥을 해주고 만져주고 필요한 걸 도와줘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와서 씻으면 돼요. 와서 옷도 빨래하고 몸도 씻고 그날 저녁까지만 뭔가를 이렇게 안 하고 있으면 돼요. 밥은 저녁 다음에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이 유출병 규정을 보고 유대인 랍비들은 아 이것도 피해야지 저것도 피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걸 염두에 두신 거냐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길 원하면 네가 부정해져야 그 사람 섬길 수 있어. 그러나 네가 부정해져도 정결해지는 길이 있다. 네가 좀 번거롭지만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기다리면 다시 정결해지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 너 그 손해를 감당하고 불결한 그 사람에게 접촉을 할 거니. 이게 하나님이 열어두신 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 정결하신 분이에요. 예수 우리가 존재가 달라요. 우리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땅에서 태어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사는 불결함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도무지 불결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다 불결함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불결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오시면 육신을 입고 오시면 사람으로 태어나면 불결해져야 돼요. 더러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장처럼 뭐 성긴 이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감내하시고 내가 불결해질게. 내가 죄인이 될게. 내가 죄인이 받는 그런 대우를 내가 다 받을게.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육신 입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결함과 관련된 유출병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 랍비들, 법조하시는 분들은 안장에 앉을 때마다 침상을 볼 때마다 여기 나오는 7가지, 8가지 규정대로 무언가 누군가 땅바닥에 침 뱉은 걸 볼 때마다 피해가거나 나는 정결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침대가 보이면 그냥 그 자리에 눕습니다. 안장이 보이면 그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누가 여기를 불결하게 했니? 그 불결하게 했던 유출병 있는 사람 데리고 와.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 어떻게든 유출병 걸린 사람과 접촉을 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마찬가지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 돕고 섬겨주면 내가 손해가 되고 내가 불결해져도 내가 옷 빨아입고 내가 몸을 씻고 저녁까지 그냥 절기 못 지키고 그렇게 희생하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돕고 섬기면 됩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들은 아무리 이런저런 종교들을 만든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다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들이고 사람이 만든 철학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불결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주님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내게 조금 손해가 돼도 내가 조금 불결해져도 내가 옷 빨아입고 내가 스스로 씻고 시간을 조금 보내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행하며 살고 또 내 주변에는 죄인들과 더불어 지내는 악하고 부정한 자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우리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주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스스로 불결해지시는 스스로 죄인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시는 그리고 끝내는 십자가를 감당해 주시는 그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스스로 불결해지고 스스로 부정해지는 길도 자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은혜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